예, 우리가 소요림답 12문답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질문 제가 읽고 대답 먼저 하고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는데 그 중에 사람의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맺고 우리 사람과는 섭리를 이끌어 가셨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게. 우리는 뭐 아주 깊게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단 이 언약을 우리가 잘 배우면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고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져요. 이 언약을 깨달으면.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거고요.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에 이제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복음도 언약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 신앙 우리 같은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그 언약 신앙을 가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개혁 신앙이 아닌 쪽에서는 이 언약에 관해서 크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전체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보는 거가 많이 없어요. 특별히 이 침례교 같은 쪽은 이 구약과 신약을 한 언약으로 연결하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 구약에서 할례 같은 거 어린 아이까지 이제 하나님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줘서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걸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언약적인 연결을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 침례교 같은 데서는 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언약적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약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 자녀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따로 구별하지 않고 아이들까지 어린 아기가 울어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예배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언약 예배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 교회 웹사이트 가시면 우리 교회는 언약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언약을 배우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이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도 언약을 시작해서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언약을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신약 구약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나누기도 하는데 그 전에 전체 성경의 역사의 언약은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전체 구원 역사를 이렇게 두 언약으로 나눕니다. 특별히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누어지는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왜 그렇게 언약이 나누어지게 되죠? 어떤 사건을 통해? 예, 예? 선악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타락. 죄와 타락으로 인해 그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때에 그 행위 언약의 결과대로 심판받고 모든 역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 대표를 주셔서 또 다른 언약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가 그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주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때부터 은혜 언약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하고 죄 짓고 타락한 후에 이제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지었느냐? 은혜 언약에는 행위의 원리가 없느냐? 없어요? 은혜 언약에 행위의 원리가 없을까요? 은혜 언약도 행위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행위의 언약은 우리의 언약 대표로 아담의 행위에 달려있던 거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맺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도 우리의 새로운 언약 대표인 예수님의 행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위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행위의 원리, 행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값으로 쳐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내가 뭘 해서 상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언약으로 온 후에 또다시 두 언약으로 나누어져요. 이제 은혜의 언약으로 오는데 구약에서 옛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 언약. 이건 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원리를 알려주실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원리로. 즉 옛 언약에서는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치고 새 언약에서는 그것을 성취하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또 약속과 성취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은혜 언약의 원리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옛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옛 언약의 목적은 뭘 가르치고 어디서 성취되는 게 목적이냐면 새 언약. 그래서 두 개가 합해서 은혜 언약을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옛 언약만 뚝 띄어서 보면 뭐하고 닮아있는지 아세요? 행위 언약하고 닮아있어요. 뚝 띄어서 보면.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상과 벌이 임하는 언약인데 깨졌거든요. 깨진 걸 가지고 옛 언약에 와서 아담처럼 똑같은 언약으로 생각해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걸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옛 언약의 목적은 새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걸로 비춰보지 않으면 옛 언약 자체로는 예전에 행위 언약처럼 이해하면 큰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그렇게 가요. 구약 가지고 그냥 구약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원리들이 다 행위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뭐 복받은 뭐 순종하면 복받고 뭐 불순종하면 벌받고 뭐 10개 뭐죠? 11조 잘라면 창고가 막 채워지고 이런 원리들이 다 옛 언약의 원리인데 옛 언약만 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죄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여 어디에 축복을 주시는 것? 천국 축복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해야지 옛 언약만 뚝 떨어져서 보면 행위 언약처럼 인정하게 되고 행위 언약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행위 언약은 이제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도 하나로 은혜 언약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후에 아담을 대표로 하여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인류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행위 언약이라고는 하지만 은혜로운 내용이 있죠, 일단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하고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높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과 그 아담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는 형제의 관계처럼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관계의 원형으로 먼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관계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그런 관계처럼 처음부터 맺어주신 거예요. 물론 동등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낮춰주셨는지 그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내 장자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남편인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하고의 관계, 언약 관계를 그렇게 알려주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또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고 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롭지만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왜?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해 줄 때는 죄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죠? 이 당시는 죄가 있어서 죄에서 뭐 구원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히 맺어주시는 참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 언약이라고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먼저 첫 번째 맺는 언약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런 언약을 인간과 맺으실 필요가 없는데 언약 맺는 것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을 언약 관계로 높이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그 언약 대표로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 아담을, 첫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 아담을 복주시면서 왕처럼, 아들 왕처럼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아들 왕까지 여겨주시는 그런 역할까지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맺고 아들왕의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서 다스리고 정복하게까지 하시고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 조건을 주세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나무만 하나님이 언약 조건으로 주시는 나무가 있었어요. 언약 조건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언약 조건으로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율법을 실패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면 이제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신 나무의 이름이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 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배울 거고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떤 분 생각에는 아니 그까지 나무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줄 알아서 죽음이 들어오고 뭐 심판을 받고 뭐 지옥 심판까지 얘기해. 그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그런데 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모든 율법이 다 깨져요. 굉장히 그 큰 죄예요. 그거 하나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십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깨져요.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를 탁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탐심?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자리에 탐심이 들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불순종하.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거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끝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끝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증거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일까요? 또 다른 나무가 보여졌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제 또 보여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생명을 얻는 영화, 천국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나무였죠. 그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이제 천국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에덴 동산이 천국은 아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희한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었어요? 죄는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죄가 없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갔어요. 뭐가 인정받아야 됐어요? 뭐가 시험,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됐냐면 아담이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아야만 이제 영화에 이르고 영광에 들어가고 천국 생명을 얻고 다시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없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해서 깨지고 실패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죽음, 사망.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고 지옥 심판까지 가야 되는 그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은 이 동산, 이 교회였고 어떤 낙원이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시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거하셨지만 천국을 가르치는 곳이었지 천국은 아니었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죄도 없어야 되지만 완전한 의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이제 뭐하고 연결할 거냐 하면 칭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죠? 그런데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걸로만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보통 죄사함만 얘기해버리면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죄사함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하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의롭게 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죄사함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잠깐 들렸다 가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시험 장소로 가야 되는 거야. 연옥이라는 곳으로. 거기서 또 시험을 받고 또 점수를 채워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만 얘기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요. 우리는 그 의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해 주셔서 그 의를 인정받으세요. 아담은 실패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시고 사랑하셔서 인정받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의를 인정받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증거가 뭐예요? 네?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을 깨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천국 생명을 얻으시잖아요.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인정받으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여주는 거냐면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생명나무 하늘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길이 열리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와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삶을 자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도 자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의까지도 내 의로 자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게 알려주는 게 언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나를 대표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로 연결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담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간 동안 이 행위 언약은 누구의 행위에 달린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에요, 아담. 첫 번째 언약 대표였던 아담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아담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에 따라 축복이 오든지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그렇다면 이때 그 아담의 행위를 우리가 부르는 그 명칭이라고 보면 그 부르는 그 이유가 그 이름이 있어요. 이 아담의 이 당시의 행위는 공로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공로. 공로라는 것은 이거 메릿이라고 불러요. 메릿.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점수로 쌓이면 어떤 상을 얻게 되는 그런 공로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죠? Meritorious라고 그러고 우리가 불러요. Meritorious work. 아담의 그 자발적인 순종이 active obedience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낼 수 있고 아니면 아담이 그걸 실패하게 되면 벌이 임하는 그런 공로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점수를 쌓아서 상을 받아내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가면 이게 놀이 하나 놀고 나면 이렇게 티켓 이만큼 나오는 거 아세요? 딱딱딱딱 나오고 그 티켓 모으면 뭐 하나 사잖아요. 그거 아,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 티켓을 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거 그게 공로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아담의 처음 순종은 행위는 공로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상이 임할 수도 있고 벌이 임할 수도 있어요. 상과 벌의 원리가 아담의 행위에 달려있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의 원리가 그때 깨진 후에 지금 우리에게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행위가 공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냐고요. 내 행위에 따라 상이 임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내 행위를 자랑해서 상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으면 완전히 복음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자랑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힘으로 천국의 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상급을 얘기하면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한 게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 상을 주고 그거는 굉장히 교만이라고 생각하시죠. 교만 맞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 내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벌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내 몸이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거야? 뭔가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똑같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뭘 한 거에 따라서 상 받는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이 공로적인 생각하는 교만이고 내가 잘 못해서 벌 받고 저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입으로서 말씀하게 저주받은 교회인가요? 네? 그런가요?
아, 아니요. 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기도 제목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다 알아요. 그리고 오래가는 것도 다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예,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고 뭐 이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우리가 좋죠.
사랑받는
게. 예, 다 자랑해야죠. 그걸 오히려 그래도 예수님만 자랑해서 우리는 천국 생명 축복 누리고 있다고 자랑해야죠.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제 상과 벌의 원리가 없어요. 이 행위 언약이 이제 좀 보겠지만 깨져요. 깨지면 공로적인 행위를 인간은 이제 그다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뭐만 임해야 되는 행위만 해요? 저주와 심판만 받아야 되는 죄악된 행위밖에는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내가지고 야, 내 공로가 하나님 이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려면 나 같은 자부터 주세요. 이거 말이 되냐고요. 누가 그랬죠? 누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 지켰다. 자기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인데. 야, 저 창녀들 세리들은 아, 참 안 됐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엄청난 교만이었어요. 창녀와 세리들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가 없다. 그래서 누구만 붙들었어요? 예수님. 그게 뭐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뭐 내가 이렇게 뭐 40일이 아니라 요새는 40일은 요새는 잘 안 쳐져요. 한 천일 재단을 새벽에 쌓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40일 금식. 그렇죠. 금식이라도 해야 좀 쳐져요. 거기 조심해서 뭘 먹으면 금식이고 딱 조금 요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기독교가 자꾸 그렇게 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를 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기도가내가하나님하고나누는교제의기쁨이있어서그냥내가행복하게사는건데그왜자랑이되냐고내공로가돼버리면안되잖아요뭐든지간에내가형제자매들을도와주는것도왜그게공로예요내가천국가면은예수님처럼그렇게살거아니에요그게내가예수님닮아가는기쁨이죠그래서예수님이그마태복음6장에너희가사람들앞에서너희의를내세우려고너희를자랑하려고하지말라구제할때에도나팔을불면서예하는거그냥그금식할때에도나는금식했어얼굴이다썩게하니까그거하지말라그러신다고요그래서골방에들어가서기도하고그거잖아요근데우리는뭐알아줘야되죠목사도알아줘야되고교회도알아줘야되고뭐우리하나님앞에서하는거잖아요거기그예를구제그러니까헌금그다음에기도를예로드세요금식하고그게우리예배생활이에요헌금이라는것이내삶돈만얘기하는거아니잖아요내삶을다하나님앞에드리고재물도내시간도다형제자매들을위해하나님앞에드리는거고기도금식도하나님과일상적인교제잖아요그거는자랑할게없는거예요근데왜그걸자랑하고공로까지삼아요내가이렇게헌금했더니야하나님이몇배로갚아주시더라내가이렇게기도했더니하나님이내정성을보시고그거세상종교에도똑같이하는거예요기독교하고착각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기도든지헌금이든지우리는감사함으로정말예수님닮아가려는열망으로하나님은혜찬송하며하는거예요그리고천국가면그게다일상이에요그래서왼손이하는거오른손이모르게알아그무슨뜻일까요남한테알리지말라는그정도의미가아니라여러분왼손오른손오늘아침에얼마나많이쓰셨어요다기억해요그리고야왼손아네가너를자랑할만하구나뭐이러세요안그런다고요다일상이에요내가살아가는삶에그구제나헌금아니면기도가다일상으로내가누리게돼천국에서의삶이라는거죠이거를우리가좀기억하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공로라는개념이우리의행위로서는나타날수가없어요그래서기독교는상과벌의원리가아니에요모든세상종교는다상과벌의원리고자기의공로적행위를얘기한다고요그래서그렇게가게되면그메시지가그렇게가게되면우리세상종교하고똑같은거예요왜알미니언주의가문제가되느냐그원리거든요우리가열심히해서왜기독교가타락할때다그원리였잖아요너희가정말야너죄사하고싶어돈많이벌어서면제부사너정말의쌓고싶어야십자군가면점수왕창얻을수있어이런거예요그원리가사실지금우리의원리하고뭐가다르냐고요그렇게가게되면나를공로로삼는것은정말기독교가아니에요그래서그거를우리가좀기억하면좋겠습니다그래서여러분거기보면그아담과맺은것이언약이었다는것을알려주는성경구절이있어요그호세아서나오죠6장6절에서7절같이읽겠습니다나는인애를원하고제사를원치아니하며번제보다하나님을아는것을원하노라저희는아담처럼언약을어기고거기서내게패역을하였느니라지금그이옛언약신의산언약을깬그이스라엘의죄를고소할때그아담을얘기하세요그러니까너희가아담이나와맺은언약을깼다그것처럼이스라엘너희도나와맺은언약을깼다그렇게고소하는거예요그러니까여기보면은이제우리가여기서뭐다른걸말씀하는것보다아담하고맺었던게언약이었다는걸분명히알수있다는거죠그에덴동산창세기2장3장의내용이하나님이아담과맺은언약이었다는것을우리가알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그거를좀생각하면좋겠고요창세기2장15절에서17절같이읽겠습니다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을이끌어에덴동산에두사그것을다스리며지키게하시고여호와하나님이그사람에게명하여가라사대동산각종나무의실과는내가임의로먹되선악을알게하는나무의실과는먹지말라내가먹는날에는정령죽으리라하십니다그래서여기보면언약조건으로이제이율법을주시는그런내용이죠그러니까선악과가이제율법이었다하나님을끝까지사랑하여순종하느냐그렇지않느냐를율법을통해이제알려주시는거예요근데이제이사람들이가장이제그기독교를공격할때나오는모습이아니이렇게죄질까알면서선악과왜준거야이렇게된다고요그러니까여러분잘생각을해보셔야돼요아담과이브가죄를짓는게선악과때문이에요 아니에요자기들이죄의정욕으로시험을받고자기죄성을따라하나님같이되기위해율법을깨는거지선악과자체가죄를주는게아니었어요그렇죠이거는죄인들의굉장히그잘못된선악과는선한율법이었습니다오히려아담이끝까지순종하여영생에이를수있는그행위언약의축복을알려주는길이었다는거죠그렇죠근데잘못하면이제죄인들의특성은항상누구에게책임을돌리는게죄인들의특성이에요우리섭리때배웠잖아요하나님앞에다돌리는거예요선악과안만들었으면뭐아담을조금더완전하게짓지뭐모든질문을다할수있어요그런데아담도선하게지으셨고선악과도선하게만드셨어요거기에이제죄가들어오고아담이죄의책임이있는거지하나님께죄의책임을돌리면안돼요그리고이선악과의계명을주어질때에정말그모든것들이선하다는걸알수가있어요무슨뜻이냐면하나님이지키지못할계명을주신걸까요아담이지킬수없었어요그계명을아니에요아담은분명한자유의지를가지고있었습니다엄밀한의미에서자유의지는아담만가지고있었어요타락한후에는없어요죄를지을수도있고순종할수도있고정말순종하여서끝까지영화에이룰수있는그능력을가지고있었다는거죠 ability 그 to choose good and evil 자기가선악을선택하여순종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주시는계명이지지키지못하는자에게주신계명이아니었다는거죠아담은지식과거룩함과의로움의하나님의형상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온통에덴동산이다선악과였다면그것도좀생각해볼만한거죠그런데뭐라고그랬어요동산의모든나무는너가다먹을수있지만야이나무하나이거는내율법따라서너가지켜야돼내가그바운더리를주는거야너희가순종하고정말잘자라갈수있도록율법의바운더리를주는거예요그하나안주셨고다른나무다주셨어요먹을게없어가지고정말굶주리다굶주리다아우선악과먹는게아니라는거죠진짜로요그렇잖아요그리고선악과를먹을때하나님의그메시지가불분명했어요야선악과웬만하면먹지말어뭐이러셨어요 그럼별로안좋아나한테뭐그러셨어요아니에요선악과를먹으면정녕죽으리라사망의심판이임할거라는분명한메시지를주셨어요아담이변명할길이없어요죄인이변명할길이없어요죄에대해서이거를좀깊이생각해보면좋겠고요그래서온인류의대표로이제축복과저주가아담의행위아담의순종과불순종에달려있었고아담이그공로적인순종을정말했다면상급이임하는거예요상이축복생명나무가가리키는그생명나무가계시록에가면영원한생명천국하나님보좌앞에까지나아가는영화에이르고영원한안식으로들어가고이자유의지조차도완전해져서죄는지을래야지을수없는의지로가고하나님과의영원한아버지아들의친교의자리까지가는거예요불순종했을경우에는죽음이들어오고하나님과분리되고하나님의심판아래하나님의진노아래놓이게되고일반저주에서도이생의비참함병걸리고해산의고통이있고수고해야되고이생의비참함을겪어야되는그것이찾아오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분명하게이것을좀깨달을필요가있습니다아담에게죄는없었지만여전히시험과정을거쳐의를인정받아야됐고그리고나서영원한천국의축복을누릴수있었다는거그래서죄문제뿐만아니라의까지우리가함께있어야천국하나님자녀로인정받는것까지간다는것이것을꼭기억하시기를바랍니다그래서죄는사해지고의는우리한테달렸다아니죠죄나의까지다예수님으로부터온다는것을꼭기억하면좋겠습니다우리한구절만더읽을게요창세기3장6절하고24절같이읽겠습니다여자가그나무를본즉먹은즉도하고보암직도하고지혜롭게할만큼탐스럽기도한나무인지라여자가그실과를따먹고자기와함께한남편에게도주매그도먹은지라이같이하나님이그사람을쫓아내시고에덴동산동편에그룹들과두루도는하얀검을두어생명나무의길을지키게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고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이 죄의 모습이 이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에 가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 다 사랑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 죄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이 다 깨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감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죠. 이걸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열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막고 있어. 다 이렇게. 근데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열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룹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는 이 곳을 죄인들이 나가면 자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이리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에 그 휘장이 벗겨지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찢고 자기가 심판받으심으로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거죠. 아무나 글로 간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고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나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요. 야,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언약을 깬 저주와 심판의 현실이 이제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이 지었던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한 것, 죄인이라고 법정에서 선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성품까지도, 타락성까지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기는 무슨 죄를 짓느냐? 아기는 죄인 아니에요?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유죄함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기도 죽잖아요. 아기도 죄인으로 인정하고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아기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죄인 현실에 있어서는 아기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기라고 안 심판 지옥 안 가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기든지 노인이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표권의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대표권 원리예요. 이 대표권의 원리가 아, 나 억울해. 나는 아담이 죄진 거에 내가 왜 상관이 있어. 내가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담의 대표권을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의 대표권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권을 인정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담의 대표권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은혜 언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